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37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하고 이제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의 전쟁 장면입니다. 오늘 이 유다와 아수르의 이 전쟁 장면은 유다라는 왕국이 세워진 이래로 역사상 가장 처절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전쟁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왕국, 이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아하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가장 악한 왕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숭배의 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왕 아하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겁니다. 그의 정치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지난주 오셨던 분들은 아마 좀 기억이 날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5대 개혁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대 개혁 사업을 벌임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의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는 그런 왕이라는 칭호를 이 히스기야가 받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이 종교 5대 개혁이 바로 어느 왕도 제하지 못했던 솔로몬,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도 못했던 이 유다의 산당을 없애버렸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다 타파했다는 것,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뭐죠? 놋뱀을 없애버렸다는 것, 그 다음에 아하스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거의 없어졌는데 다시 솔로몬 성전 시대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중요했던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다시 회복시켜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 이러한 5대 개혁을 통해서 정말 다시 없는 그런 신앙의 부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한 축복 때문인지 이 히스기야가 정말 이 유다인들에게 골치 아팠던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침공을 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역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반대하는 그 아수르 제국에 저항하는 반 아수르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아수르가 그 중동지역의 최강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최강 국가를 향해서 중동의 가장 약한 이 유다, 그 팔레스타인 전역도 아니고 반쪽짜리 그 유다 왕국이 감히 아수르를 대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도박이고 모험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대항하는 반 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히스기야 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강대한 힘의 아수르 제국을 대항해서 국제적인 이 외교 관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앞서,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저자는 9절부터 12절 사이에다가 놀라운 기사를 하나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17장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17장에서 완전히 호세아 왕 때에 이 아수르 제국이 바로 쳐들어와서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2만 명 이상을 포로로 데려가서 고산 땅 일부에다 전부 흩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끌고 와서 소위 이 북이스라엘 땅을 혼혈 쪽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종교도 민족의 혼도 모든 걸 다 합쳐서 더 이상 민족의 싹이 안 자라서 반란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 기사를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쓰고 있는 이 반아수르 정책이 지금 시기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이것이 맞는 정책이냐? 그 아수르에 대항했던 이 유다보다 더 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과연 이 히스기야가 그런 아수르를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북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과는 달리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니까 과연 아수르와 대항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절부터 12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을 또 언뜻 기록을 했죠. 12절에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라. 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우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언약을 배반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했던 그 율법과 규례를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어긋나게 그것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죠. 이것이 폐망의 원인이라는 것으로 12절에 기록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해 놓으면서 지금 우리로 독자들로 하여금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유다 왕국은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어떤 왕은 또 그러지 못했어요. 아하스 같은 경우는 너무 폐역한 왕이었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처럼 멸망을 할까? 아니면 약속국 유다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게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데 드디어 오늘 말씀 13절에서부터 보면은 드디어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13장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주하매.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던 해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을 침공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는 이 히스기야의 운명이 정말 어떻게 되는가 이제 궁금하게 되죠. 그런데 이 침공한 내용을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의 전역을 다 이렇게 막 모조리 아주 섬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군대 가서 맞을 때 탁 맞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맞기 전에 앞에서부터 우리 병사들이 맞고 막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그때 공포를 말도 못해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막 이스라엘 이 유다 전역을 공격을 해서 초토화 시켜가면서 서서히 대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전쟁 한번 못해보고 이 유다 전역이 초토화되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이 역사서가 있는데 이 산헤립 왕이 자기 전쟁 보고서를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다 왕국에 좀 성같이 생긴 성 46개를 완전히 점령을 했다 그래요. 그럼 결국 제가 이 유다 왕국의 성을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성같이 이름 요소 남는 게 한 30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도 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촌락들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아수르왕 산헤립이 쓴 글의 보고서에 보면은 내가 유다왕 히스기야를 세장의 새처럼 그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다 가두어 놓았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렇게까지 막 완전히 몰아가지고 지금 이 유다는 꼼짝을 못해요. 이 아수르가 사실은 왕이 고전에 사르곤 2세가 왕이었는데 죽게 되고 산헤립이 왕이 되면서 이상하게 애굽하고 그 다음에 유다 블레셋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바벨론이 그 전까지는 아수르한테 종노릇을 했는데 갑자기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왕이 되어가지고 먼저 산헤립은 우리 아수르는 제국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동쪽이 여러분 이쪽이 여러분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 좋았어. 그럼 이 아수르 제국이 있으면 아수르 제국 이쪽 밑에 보면 여기가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여기가 반기를 드니까 이걸 딱 잡아가지고 이 왕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웠다가 그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앴던 왕 돌아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서쪽으로 와가지고 아람 제국을 이미 멸망했죠. 이스라엘 왕국도 멸망했죠. 북쪽 이스라엘. 이쪽에 두로 시돈 땅, 베니게 지방에 있는 두로 시돈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가지고는 블레셋을 또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하는데 애굽이 그 밑에 있는데 이 애굽 이집트 제국이 올라와서 싸움을 하니까 이 블레셋 북부 지역에서 전투를 같이 하다 여기도 해가지고 왕이 쫓겨가 버렸어요. 도망을 가서 죽을 뻔하다가.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쪽 전역이 완전히 지금 바벨론까지 아수르한테 전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반쪽까지 유다 왕국만 남아있는데 이 유다 왕국조차도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 서서히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산헤립 왕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라기스는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헤브론 쪽으로 내려가고 헤브론 밑에 가면 뭐가 있다 했죠?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뭐? 단에서 부엘서가. 부엘서가 바로 위에 헤브론이 있고 그 위에 라기스가 있는데 바로 이 라기스가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이 유다에. 그 성에서 지금 이 산헤립이 주둔하고 약 5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거죠. 그냥 더 이상 도와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라기스에 있는 산헤립 왕에게 뭐라 하는가 보세요. 시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은지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자,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왕이 살려주세요. 왕이 시키는 대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야. 누가? 히스기야 왕. 아, 이 하나님을 믿고 존경해 들어간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아수르 왕한테 꼼짝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이건 전쟁을 지금 기사로 읽으니까 재밌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누가 내 돈 만불 내가 빌려 쓴 게 있는데 갚으라고 만약 온다고 해보세요. 도망가야죠. 살 수가 없잖아.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겁나니까 라기스에 있는 이 왕에게 가가지고 산헤립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립 왕이 그 말을 딱 듣더니 그 사신한테 뭐라냐면 조건을 내요. 14절 조건을 보니까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제 가지고 와라. 그걸 내가 받겠다. 은 300달란트 하면 여러분 얼마인지 모르죠. 톤수로 따지면 한 2만 4천 돈 정도 됩니다. 그러면 2톤짜리 트럭을 가지고 12대가 움직여야 돼요. 2톤짜리 트럭 아시죠? 이병택 집사님 2톤 트럭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보통 한국에서 들이받다 들이받다는 1톤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2톤이에요. 그 차가 12대의 은을 가득 채우고 가는 것이 바로 은. 3천세. 그 다음에 얼마? 네, 300달란트.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는 그 두 대 정도. 2톤짜리 트럭 두 대 정도예요. 그럼 금, 은을 그렇게 가져오라 하면 이걸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었다. 여호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에 들어가 있는 은이 있고 그걸 다 줘버렸어.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소위 전리품들 전부 다 줘버렸어. 그런데 그걸 세 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 그 다음에 자기가 기둥에다가 발라붙였던 거기에다가 입혔던 금까지 벗겨내가지고 그걸 줬다. 누가?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그랬죠? 자,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초토화되고 저 망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의 그것도 역사 기록 속에 보면 이 산헤립이 그때 취득한 게 은이 800달란트라고요. 여기는 300인데 500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 46개 성을 돌면서 은이라는 은은 다 모았던 거예요. 300이 12대면은 800이면 몇 대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은금이라는 건 다, 은금이라는 다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갚아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은 끝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항복보다 더한 아주 정말 참패하는 이런 비참한 형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런 징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좋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유다 관계를 어떻게 가셔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수르를 물리쳐 이기게?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아수르를 갖다 겁을 주든지 협박을 해가지고 유다와 좀 잘 지내게. 동네에 좀 이뻐하는 동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한테만큼은 친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산헤립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있는 거 쪽박까지 다쳐가지고 가지고 완전 쫄딱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발단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갖춰서 대단한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우리가 지위나 명예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신앙의 생활일 뿐이에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번듯하게 뭐 성공해가지고 장관자리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선교지에 가가지고 진짜 허벌지게 터지고 그냥 죽을 사다가 결국 십자가 달려 죽고 전부 감옥살이 이랬다. 예수를 제자를 믿는 그 제자들이 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자신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박해의 연장이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 예수님은 고생했지만 우리는 잘 살아? 믿으면? 그런 논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형편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런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지금 히스기야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세요? 한 편안하시면 웃어보세요. 아 이게 몇 사람 웃는데 실제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기야는 지금 마지막에 참담해요. 시스기야가 만약 그날 기도를 했다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자가 잡수시오. 맘대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 내가 솔로몬보다 낫죠?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한 거 딱 이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율법, 내가 지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내 가는 길이 뭐 광떡광떡 광주리가 뭐 과도 찰 거고 뭐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이것이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가 원망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원망조차 할 힘이 없어요. 완전히 온 성을 나라가 다 없어졌고 자기까지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불이 죽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또 생기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리로 괴물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니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민모스부터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은금 다 갖다 주고 항복까지 하고 죽을 절겠다까지 사과를 했는데, 야, 이 아수르 하늘이 인간도 아니야. 받을 돈 다 받고는 여기 보니까 누구누구를 보냈어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 랍사리. 이 셋을 보내가지고, 그닥 대군을 비춰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쳐들어왔어요. 라기스에서부터 50km 밖에 안 떨어지는데 도로 쳐들어왔어요. 야, 이걸 이런 걸 간디 말을 어떻게 해? 아니, 야, 진짜 이거 굴욕을 당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돈은 돈대로 써가 돈 다 뜯기고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했는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더 나빠졌어. 더 나빠졌어. 여기 보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그 다음에 랍사기를 보냈다는데 이건 성경학자들이 사람의 이름으로 얘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름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관직 이름이다. 그래서 다르다는 총사령관이고, 아사리스는 치리대장이고, 그 다음에 랍사게는 이 군사 특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특사 세 명을 이렇게 해놓고 대군을 보내가지고 다시 쳐. 이 아수르가 왜 이럴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런데 또 쳐들어온다. 아예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것이야. 아수르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아수르는 대제국을 꿈꾸고 있는데 대제국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딱 돌아가면 이것들이 또 반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아주 초토화시키고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반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괴뢰정부를 세워. 괴뢰정부. 여러분, 괴뢰가 무슨 말인지 알죠? 괴뢰군. 괴뢰가 무슨 말이에요? 괴뢰. 혹시 아세요? 괴뢰, 우리 괴, 북한 괴뢰군, 뭐 이런 말 많은데, 괴뢰가 무슨 말이에요? 쓰기만 쓰도 있고. 나쁜. 자, 이런 나쁜.
예?
그렇죠. 괴뢰군은 우리나라 말하면 허수아비라. 꼭두각시. 양의 뜻을 알고 있어요. 괴뢰군, 괴뢰정부라는 게 뭐냐면 소련이나 중공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괴뢰, 북한도 우리 보고 괴뢰정부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괴뢰죠? 미국의 괴뢰. 쟤네들은? 그래서 괴뢰정부, 괴뢰, 서로가 괴뢰군, 괴뢰정부 그랬는데 괴뢰라는 건 허수아비, 꼭두각시 이런 말인데 바로 이 아수르가 유다왕을 없애버리고 그런 괴뢰정부를 세우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없애야 돼. 그런데 전쟁하기엔 이거 뭐 가만 놔두면 없어지는 나라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3년 만에 망했지만 예루살렘도 포위하고 그 밖에서 군대가 싸움 안 하고 야영만 하고 3년 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합니다. 물 공급 안 해주고 전기수도 다 끊고 이러면 먹을 거 없으면 죽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나마도 자비를 베풀어서 항복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이제 말 잘하는 랍사게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는 그런 특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왔다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랐는지 도대체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자기도 세 명의 이제 사신을 내보냅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총리, 국내 대신 이 총리를 내보내고 또 그 다음에는 왕 문서를 작성하는 외교 조서를 작성하는 이제 샘나라는 사람, 그 다음에 요아라고 하는 이 사관, 역사 기록을 하는 이 세 신하를, 이 사람들이 다 높은 관직이, 그 당시로 따지면 서열 1, 2, 3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나요. 자, 만나면은 이제 뭔가 얘기가 있겠죠. 히스기야 생각에는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졌어요. 전쟁 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영문인을 알자. 왜 이렇게 죽이느냐, 왜 맞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9절부터 이제 25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 랍사게가 항복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에 랍사게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 나온 국내 대신 세 명에게 물립니다. 너희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라. 야, 이놈이 히스기야를 반말 직하네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안 그러고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대왕 아수르 왕. 자기네는 대왕이야. 여기 대왕은 위대한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위대한 왕이고 히스기야는 기타 등등이라는 말이에요. 기타 등등.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너희 약간 경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 우리 위대한 왕 아수르 왕께서 그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가 가서 이 히스기야 왕한테 말해라. 히스기야, 네가 뭘 믿고 이러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 네가 도대체 뭘 믿고 까부는 거야? 도대체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까부느냐? 감히 네가 나한테 대적할 수가 있느냐? 쥐뿔도 없는 게, 돈이 있어, 뭐가 쌈껏 없는 게, 감히 이렇게 망신을 주면서 랍사게가 이제 이 세 대신한테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을 하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는 말이, 너희들 뭐 믿고 이러느냐 하면서 첫 번째 그가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들 군사력이 있느냐 하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여기서 계교라는 건 전략을 말하는 게 전쟁, 그 다음에 용력은 전투력이에요. 전투능력. 네가 전략도 짜고 전투력도 있다고 말은 떠들지만은 이는 입에 붙은 허풍이다.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전략이, 하긴 그렇죠. 사실 맞죠. 예루살렘 하나만 지키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무슨 전투력이 있겠고 무슨 전략이 있어요. 있다면 금까지가 아까 봤었는데 살려만 주세요 밖에 무슨 그거에 전략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냐. 니네 군사력, 니네 무슨 군사력이 있느냐. 너 허풍 떨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23절 24절에 가보면 아주 더 끔찍한 얘기예요. 그 군사력 얘기라면서 너네 우리 왕하고 너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우리가 말을 갖다가 20마리, 2000마리 갖다가 너희들 줄게. 말수 2000마리를 줄 테니까 2000마리 너희 탈 수 있는 기병이나 있어? 있으면 니네가 이기는 거다. 이런 놀림을 줘요. 말수 2000마리를 줄 테니까 한번 기병 태워봐라. 없잖냐 니네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니네 그런 군대 가지고는 싸워봤자 24절에 보면은 우리 장관 철저 하급 장관 하나, 니네 장수 하나도 못 이긴다. 이게 싸우면 니네 그런 전투력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 군사력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건 안 되고 두 번째 2번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애굽을 믿고 있느냐 하고 또 물어요. 왜냐면 이 유다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거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너희 애굽 믿고 애굽 빼 그거 믿고 혹시 덤비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그거는 진짜 더 아무거든. 이미 애굽은 블레셋하고 여기 오기 전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 와가지고 도망갔던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을 뭐라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애굽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이요.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보내는 상한 갈대 지팡이는 자 지팡이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를 할 수 있나요? 되지도 않아요. 근데 멀쩡한 갈대라면 혹시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또 상해서 부러져가지고 건들건들한 다섯 번은 그 갈대 지팡이를 지팡이는 되지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짚고 갔다가는 지팡이가 안 되고 그게 부러져가지고 니네 손이나 찌른다. 이 지금 그 얘기랑 그 니네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국 같은 거 의지했다가는 도로 며칠 얘기나 해. 그건 너희들 편이 아니라는 거지. 자, 너희들은 너희 군사력도 안 되지. 애국을 믿는 것도 안 되지. 그리고 세 번 22절에 보니까 더 깜짝 난 얘기를 하고 있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이 너희 보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느냐? 실제로 역대하 32장에 가서 보면은 지금 이 전쟁을 할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자, 너희들 잘 들어라. 마음을 담대해라. 너희들 진짜 마음 굳혀지면 오라.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강한 누굴과 함께해 우리는. 그러니까 저들이 한 것보다 더 강하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누구냐? 저들이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러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어.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나서 조상을 쫙 이러고 나서 다 지나가서 편안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납사계가 딱 여호와를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호와를 믿는다니 여호와도 소용없다. 야, 너희 히스기야 잘 봐라. 이 히스기야가 이 납사계를 잘하면 전쟁이 확실히 대단하잖아요. 상대를 아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과 유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납사계가 딱 하는 얘기가 뭐냐. 히스기야 그 사람 왕대가 된 게 뭐냐. 여호와의 산당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그 산당을 전부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산당을 없앤 그 자가 어떻게 여호와를 위하는 자냐. 그 자가 이게 뭐야.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없앤 자 아니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를 원했던 제사를 지냈던 그 산당을 없앴는데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는 자냐. 그런데 그런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믿겠느냐. 랍사계는 조금은 아는데 조금은 틀려요. 이 산당은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마 산당을 없앴을 때 마음 한쪽에서 좀 쓰렸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산당에서 이렇게 보초 몇 명 세워놓고 제사 드리다가 돈 뜯던 친구도 있었을 거고 별 사람이 다 있었을 텐데 산당을 통해서 뭔가 재미가 있었던 사람은 그것이 싫었을 거라. 그런데 이 납작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이 산당은 우리가 1년, 2년 했던 게 아니라 솔로몬 때, 다윗 때서부터 물론 3, 40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데 그걸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름이라고 산당을 없애버렸는데 그럼 백성들의 이 민속적인 이 신앙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이러한 행동 때문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것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와, 엄청난 얘기. 여호와께서 나한테 전에 말을 했다. 말할 리가 없죠. 이건 지금 뭐냐면 그렇게 행하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아수르 우리를 통해서 잘못한 히스기야를 지금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사탄들은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아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과연 순수하다고 하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사탄의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꽁도 못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사탄은 합니다. 도랑도 치우고 가재도 잡는 이런 제안을 누가 한다고?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 중에서 일석이조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콩 심은 데는? 그렇죠. 밭 심은 데는? 판단, 고난 중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짧아서 안 되고 우리는 콩 심은 데 콩도 나고 팥도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유익이 더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잘못되는 것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인간의 육적인 욕구를 갖다가 갖다 댑니다. 그러면 어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육신의 어떤 평안과 영달을 갖다 준다면 그런 신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복이 왔다. 이론적으로 맞아야 되네요. 하나도 안 될까 봐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복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응답이 복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한테 이 랍사게가 너희 왕한테 가서 전해라. 네가 너희 군사병 믿느냐? 애굽을 믿느냐? 여호와를 믿느냐? 웃기는 소리 말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너를 없애라고 지금 우리가 쳐들어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세 신하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큰일 났겠거든. 이 말을 백성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동요되겠어요? 자기네들이야 그래도 좀 그렇지만 일반 이 무지랭이 백성들이 이런 말 딱 들으면은 랍사게 말이 딱 맞는 것 같거든요. 또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동료들과 겁이 들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사신들 세 명이 나왔던 엘리야 김 이름 김 엘리야의 이름이죠. 엘리야 김 이름 엘리야는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엘리야 김 이 셋이 뭐라 하냐면 잠깐 랍사게 미스터 랍사게 그러지 말게 당신이 지금 떠드는 건 좋은데 제발 히브리말 유다말로 하지 말라. 제발 니네 나라 이 아람말로 좀 해달라. 왜냐면 유다말로 떠들게 되면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알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아람말로만 얘기하고 제발 제발 유다말로 히브리말로 하지 말아달라 하고 같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는 내가 보기에 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지금 동요될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그 말 듣고는 참 조롱을 하면서 웃어요. 내가 그러려고 왔는 줄 알아?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래서 내 주께서 너하고 너한테만 얘기하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고? 자기 뭐를 먹어? 자기 똥을 먹고 뭐를? 자기 오줌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벽 쌓아가지고 너희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말 같이 고생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만 죽이는데 그런 척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는 28절에 드디어 랍사게가 탁 이렇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시작. 어디 방언으로? 유다 방언으로. 예. 그 다음에 드디어 이 랍사게가 지금까지는 그 세 신하고만 살살살살 얘기하다가 드디어 발동 일어서더니 이제 내놓고 오느라 이 유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유다만은 성의 성벽에서 이렇게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죠? 그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항복하라는 얘기의 내용이 뭐냐고 30절에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 히스기야 이거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여기에도 믿지 마라. 여호와도 믿지 마라. 이 두 가지 얘기야. 히스기야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히스기야가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절대 못 구한다. 여호와 구한다. 여호와도 절대 믿지 마라. 여호와가 이 상황을 구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33절서부터 35절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이 열국 모든 나라들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역사는 말이죠. 나라마다 자기네 신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에 가면 그 지방에 신이 있는데 그 나라의 신은 성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신과 침공한 나라의 신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결국 그 이제 이 신이 이기는 거지 그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온 제국을 다 평정을 했으니까 뭐라 했냐. 우리가 열국 중에서 아수르 왕을 이긴 자가 있느냐. 33절에 그렇게 탁.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누가 아수르 왕에게 이긴 자가 있느냐. 어느 신이 누가 이겼냐.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죠. 시작.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게서 건진 자에게 영화와
여호와가 내 손에서 능히 어떻게 건질 수 있겠느냐. 열국 왕들이 다 망했는데 여호와도 믿지 말고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엄청난 얘기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누가? 이 랍사게가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은 지금 막 동요되겠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기네들 소문 뭐 뉴욕타임즈 이런 건 안 봤겠지만 소문을 듣고 인근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졌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온 나라가 지금 다 망했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그것도 왕이 얼마 전에 막 성전에 금 막 껍데기까지 다 몇 개까지 다 갖다 준 걸 알거든요. 백성들은. 그런데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호와만 의지해라. 히스기야 왕이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막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멘하고 갔지만 그래도 이게 아닌 거지. 아멘은 무슨 아멘이야. 야, 애들이 도망가야지. 이따 측에서 성문만 열려봐라. 도망간다. 뭐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많아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엄청난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달콤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오기만 하면 절대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 포도도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너희들 샘물 우물물도 크게 먹게 해주겠다. 아, 항복만 하면 너희들 절대 안 건드린다. 그럼 백성들이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를 따르겠어요? 여러분 이 랍사게를 따르겠어요? 안 죽이겠다는데 아니 우리 싫어요 하면 싸우는 순간 끝인데 절대 안 죽이겠다. 너희들 다 물을 마실 수 있어. 포도도 무화과도 다 먹을 수 있다. 절대 건드리지 않고 선대해 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서 거기 가면 똑같이 먹을 게 있고 땅도 풍요롭고 거기는 다 좋은데 거기서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아수르의 소위 이민족 정책입니다. 어느 거 점령하면 거기 사람을 끌어다가 이쪽에다 놓고 이쪽 사람을 끌어다 거기 넣어서 거기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종교도 합쳐지고 인종도 합쳐지고 문화도 합쳐져서 잡탕국가가 서로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그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루벤지파, 문하세지파, 하다못해 요셉지파, 아무도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요셉지파 찾으려면 못 찾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왜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몇백 년 지나, 오늘날 루벤지파 있냐면, 누가 루벤지파 있냐 아무도 모르고,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요. 오늘날 남아있는 유대인 지파는 뭐만 있다고요? 베냐민하고 유다지파밖에, 유다 왕국지파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유대 민족의 역사이죠. 이렇게 흩어진 북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합쳐서 아수르가 망하다 보니까 아수르가 포로 데려다가 다 흩어버리고 이쪽에 있는 이국을 이쪽 북이스라엘 땅에다 사마리아 성에다 놓고 거기다 풀어가지고 자기 신성기게 하고 서로 결혼하게 하고 하니까 소위 전통성 있는 이 열지파는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랍사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다른 지방에 데려가서 거기서 먹고 먹을 수 있다. 충분히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마라. 여호와를 믿지 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약속의 땅을 떠나라는 거죠. 이 땅은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을 대대로 살 수 있었던 소위 상징적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아수르는 새로운 새 땅의 약속을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땅을 줄 테니까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 세상은 세계를 너에게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똑같이 돈 벌 수 있고 똑같이 성공할 수 있고 똑같이 자녀들 잘 될 수 있고 똑같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똑같이 건강할 수 있고 똑같이 사는 남들하고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 망하지 않느냐. 이 약속의 땅을 새로운 언약의 땅을 사탄은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아수가 그걸 하고 있어. 백성들이 당황되겠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라.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훌륭한 신학자들도 목사님 저도 가끔가다 너가 막 힘들다 하나님 왜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참 그런 것이 제가 뉴욕에 온 지 이제 10년 넘었고 우리 교회가 10년 넘었는데 그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그런 경우를 저도 너무 많이 느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래야 돼?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빌고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께 내려달렸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인가? 우리가 간절하지 못했던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누군가 와가지고 새 땅에 언약을 던진다면 다른 땅에 가면 다른 지방에 간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 의뢰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한다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고 다른 어떤 걸 하게 되면 조금만 섞어가지고 좀 다르게 하면 너희들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쁜 일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쁜 일이라면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도 물어봐야 되고 사람께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얘기를 아수르가 지금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 당황하죠. 그런데 36절, 37절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백성들이 정말 제가 보기엔 이 백성들이 훌륭한 백성이에요. 왕이 말을 하지 말라 했다 해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했다는 얘기는 침묵을 한다.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랍사기가 아무리 떠도 거기에 흔들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유다 백성은 역시 다르구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7절에 드디어 그 회담이 결렬이 됐죠. 결국 이 같이 갔던 엘리야김과 이 셈나 요한은 랍사게가 떠들어대는 그 엄청난 얘기들을 정말 여호와를 모욕하고 나라를 모욕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한테 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그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군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거하니라. 자기 그대로 들어왔던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18장 끝나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 이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항복하는 거. 아니면 끝까지 결사항전해가지고 자포하고 다 죽어버리면 안 돼. 좋다고 말하고 나도 종인데도 뭐 다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 의지한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이 난국을 해결하실까요? 이 전쟁 상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가장 처참한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군사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병택 집사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셀라 하마 누구스를 알기 때문에. 셀라 하마 누구스를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셀라 하마 누구.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아마 19절을 하는 뭔가 19장에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18장에 여기서 끝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더 이상 no way out. 나갈 것이 없어요. 탈출구가 없는 이런 상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안 나온다. 교회가 더 소용없으니까 절에 가면 혹시 부처님이 맞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낙담해서 맘대로 될 대로 이렇게 쎄라 쎄라 이럴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음 주일에 19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또 히스기야 당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니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과연 여기서 뭘 하게 될 것이고 아니 그 잘난 척 하던 사내립 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가야 돼요.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위치인지 어떤 처지에 있어요? 하나 행복해서 죽겠어요 하는 사람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크든 작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역경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영원히 극복하고 넘길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아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이야보다는 어쩌면 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이미 정해놓았는데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 현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끌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예배당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한 이 형편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예수의 사람이라면 참 포도나무 공동체 안에 소속된 우리가 그 가지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까요? 아니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배워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앞바다에 앉던 모세와 백성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세워졌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